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기도에 관하여 가르치고 계실 때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5절서부터 8절을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방금 전에 너희는 이 두 부류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두 부류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첫째,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위선자들과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어귀에 서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가장 경건한 사람들로서 존경받았던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부류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이방인들과 같이 많은 말로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이방인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을 주로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너희는 너희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기도하지도 말고 이교도들과 같이 기도하지도 말라 하신 겁니다. 오늘날로 옮겨 말하면 너희는 세상에서 존경받는 목사와 장로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하신 겁니다. 참으로 숙연한 말씀입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딴 시대, 딴 문화, 딴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듣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바로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에게는, 양심이 깨끗한 사람들에게는 숙연한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여기에 대입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구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와 같이 위선적이지 않고 이교도들의 기도와 같이 기계적이지 않은 진실하고 의미 있는 기도의 전형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9절 후반부서부터 10절을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둘째, 첫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시고, 둘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셋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이미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땅에서도 이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늘에서와 같이 이곳 땅에서도 한마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해달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후에 너희의 필요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11절서부터 13절에서 구체적으로 역시 세 가지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첫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둘째,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셋째,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13절을 보시면은 이 세 번째 기도는 실제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시험에 들어서 악을 행하게 되면 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우리의 육신의 생명과 건강에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 다음에는 우리의 영혼의 생명과 건강에 필요한 것, 죄사함을 구하라. 그 다음에는 우리 삶의 생명과 건강에 필요한 것,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구하라. 우리의 물질적, 영적, 도덕적인 필요를 놓고 구하라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일용할 양식 공급받는 것,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선대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 성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마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록한 직후에 감격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송축이 괄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송축이 모든 사본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기도와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로 들어주신 바리새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세리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100% 자기 중심적이었고 남의 눈을 의식한 기도였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물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100% 주님 중심의 기도이고 주님만을 의식한 기도이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또한 이교도들의 기도와도 하늘과 땅 차이로 달랐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의 기도를 잘 압니다. 그들의 기도는 100% 물질적이고 현세적이고 세속적이고 기복신앙적이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부와 명예와 권세와 즐거움을 구하는 기도였던 것을 잘 압니다. 물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100%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에게 필수적인 것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 죄사함,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는 삶, 그것만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심으로써 너희는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기도에 관한 주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래전에 한국에서 다녔던 어떤 교회 장로님들의 대표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그분들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같이 사회에서 모두 존경받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기도를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여기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너무나도 흡사한 것입니다. 올바른 소리만 기도해서 하는데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통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잘못된 것,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조리 있게 논리정연하게 비판하는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똑같은 겁니다. 또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많은 교회의 통성 기도 그리고 복복하는 사람들이 따발총으로 하는 기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들도 이교도들과 같이 많은 말로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복복복하며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바리새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고 이교도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단순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우리의 필요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필요를 놓고 기도할 때는 수많은 유혹들 다 물리치고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과 거룩한 삶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기도문 오늘 본문의 큰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희들 이 주기도문 다 묵상할 시간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하나씩 묵상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에는 주기도문을 구성하는 이 구체적인 기도 여섯 가운데 첫 번째 기도만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왜 첫 번째 기도만을 묵상하는가? 순서상 첫 번째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첫 기도를 올바로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나머지 두 기도와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새 기도가 자동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교회,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첫 번째 기도의 온전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석서 어디를 봐도 다 다른 얘기들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이다. 거룩에 관해서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올 한 해에는 모든 것 이전에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삶을 삶으로써 진정 한 해 내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을 차곡차곡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첫 부분을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먼저 아버지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누구로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아들로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 아들로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주기도문은 주님의 자녀들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기도입니다. 물론 이 아버지는 선하신 아버지입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어제 그제 구역 성경 공부에서 공부한 내용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가 부모로서 아비로서 악한 자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유일한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 하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물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위해서는 주님의 아들이 돼야 됩니다. 아들로서 아버지와 온전한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와 친밀하게 살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경외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라고 하십니다. 나의 아버지여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여 하라고 하십니다.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나 하지 말고 우리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걸 늘 기억하라 하십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뭐라고 하셨는가? 우리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너로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를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녀들, 특별히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에도 그룹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들은 개별적인 존재로 교회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으로 존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나 혼자 구원받는 건 세상에 없는 얘기입니다. 불경건한 자들, 자유주의자들, 개인주의적인 자들이 나는 나 혼자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았다. 교회 가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기에 붙어있기에 구원을 받지 내 개인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떠나서는 나 개인의 구원이 없다는 것. 물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퍼스널한 것입니다마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마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프라이빗한 것들, 사적인 것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가정, 가족의 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아버지의 통치하에 사는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올바로 된 성경적인 가정에서 혼자 따로 노는 자녀 없습니다. 본인이 원컨 원치 않건 같은 아버지 밑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과 삶을 나누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자녀로 자라가면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형제가 많아져야 하는 겁니다. 친구가 아니라 정말 내 형제, 자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 찾으러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잘 압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 가족이 없다면, 우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대가로 약속하신 축복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죽으면 다 천국에 간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은 가족을 얻는다는 것인데 만약에 주님 안에서 우리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유일한 지상의 축복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와 같이 살기 시작하면 사적인 삶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프라이빗한 삶이 없어지고 커뮤널 라이프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삶, 비슷한 삶이 시작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합니다. 정말 가족, 형제, 자매의 삶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자신의 직업을 갖고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육신의 가족과 함께 살지만은 동시에 주님의 집에서 주님 안에서 큰 가족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나누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면 구역 식구들의 일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 일도 아닙니다. 우리 일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부를 수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 같은 교회 식구들과 한 가족, 한 몸, 한 팀이 돼야 됩니다.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같은 구역, 같은 교회 식구들의 고통과 슬픔에 동참할 의사와 용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여 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나의 필요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암에 걸린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감기는 이건 문제도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믿음 안의 식구들을 생각할 때 내가 좋은 잡 없어서 부르짖는 것 이거는 이기적인 기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여 하고 기도할 때 내가 이미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깨닫게 되고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한 기도인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여 하고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앞에 하나를 더 붙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주를 다스리시는 아버지, 친밀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세상의 모든 자원을 관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시다. 유일한 주권자 되신 아버지시다. 이거를 기억하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회운동가가 아닙니다. 도덕윤리 선생이 아닙니다.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은 우리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좌정하고 계신 아버지시다. 조금 길게 얘기하면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산자와 죽은 자를 자신의 뜻대로 심판하실, 그리고 현재는 하늘 궁전의 보좌에 좌정하고 계셔서 모든 인간 그들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아버지 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 진리를 우리가 마음 중심에서 깊이 깨닫고 기도한다면은 바울과 같이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너희는 바리새인과 같이 이방인들과 같이 하지 말고 이것을 먼저 기억하고 기도하라. 너희 하나님은 첫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들 공동체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셋째 하늘에 좌정하고 계신 모든 권능과 지혜와 주권 모든 선하심 이것의 아버지시다. 이걸 기억하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여섯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말씀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누구의 이름 하면 그것은 곧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정의하는 모든 것,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모든 것, 그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성경과 세상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 본질, 계획, 뜻, 이것을 다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둘째,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염원한다 하는 소망을 가리킵니다.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모델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왜 제일 먼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을 구하라고 하시기 전에 왜 먼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것이 모든 기도의 우선순위 1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다른 모든 것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도록 할 수가 있는가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세상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나라들에 의해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 드러나는 것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는가? 내가 말한다고 갑자기 주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 마음의 생각,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 주님께서 이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였습니다. 거룩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하는가? 주를 뵙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죽는다. 그러기에 선하신 주님은 거룩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심코 성막 있는 대로 들어와서 죽임당하는 것을 막게 하시기 위해서 성막 주위에 울타리를 치게 하셨습니다. 반드시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왜?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반드시 번제단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번제단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 계신 성막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두멍을 거쳐야 됐습니다. 거기에서 손과 발, 몸을 씻게 하셨습니다. 왜?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계시록에 따르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는 모두 주위에 있는 천사들과 먼저 그곳에 도착한 성도들과 함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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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을 부르게 된다고 합니다. 주님이 모델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다른 모든 것 구하기 이전에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라고 하신 것 우연이 아닙니다. 지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24편을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헛한 한테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누가 천국에 가는가? 거룩한 자만이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장 큰 문제는 로마서 2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문제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 하는 겁니다. 너희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사는도다.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무슨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두 번째 기도 제목과 세 번째 기도 제목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문제, 성경의 진리를 온전히 보지 못하고 좌로나 우로나 늘 치우쳐서 보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시기에 내가 원하는 것 다 주시리라 그것만 생각합니다. 앞에 있는 하늘에 계신 하는 것은 생각하지를 않는 겁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와는 100% 다른 분별된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늘에 좌정하고 계신 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뜻,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을 안다면 우리를 그 거룩한 주님 앞에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을 안다면 우리를 왜 성도라고 계속 부르시는지 그 이유를 안다면 이제는 다른 모든 것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도 전에 주님을 위해서 뛰려고 하기 전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특별히 하나님이 거룩한 분인지를 모르고 교회에서 열심히 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을 했건 권사님을 했건 안수집사님을 했건 뭐를 했건 우리 교회에 오면은 2, 3년 가만히 계십시오. 가만히 계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십시오. 권면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대부분의 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열심히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할 수 있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의 거룩한 입술로,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거룩의 1차적인 의미, 분별됐다는 얘기입니다. Set apart.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별된 그것이 거룩한 백성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좁혀서 도덕과 윤리적인 삶의 영역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죄 짓지 않는, 그리고 온전한 삶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는 첫 번째 거룩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우리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거룩한 백성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백성입니다. 이제는 마음속에서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부와 즐거움 생각하지 말고 참 진리와 경건과 의와 정결함을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박사학위를 마칠까 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학위를 가지고 뭐를 할까, 어떻게 하면 이 가게를 갖고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애를 낳을까, 어떻게 하면 애를 좋은 데 보낼까, 그런 데 신경이 집중되어 있어 갖고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입술로 욕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읽은 기원문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 거룩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하신 말씀, 신중하게 정확하게 번역한 성경들은 오늘 우리 설교 본문에서 말하는 거룩히 여김을 받다 하는 것과 정확하게 같은 표현입니다. Be hallowed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입으로 하는 모든 고백이 세상 사람들의 입으로 하는 모든 고백과 100% 분별되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허튼 소리, 무의미한 소리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죽은 자들에게 생명과 참 축복을 주는 진리의 말씀들, 그런 말씀들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와야 됩니다. 남을 복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룩한 삶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대로 살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과격한 사랑과 공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11장에 걸쳐서 모든 교리를 설파한 후에 12장에서 제일 먼저 거룩한 삶을 살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내가 왜 무려 11장에 걸쳐서 기독교의 진리를 설파했느냐?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다.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것이 거룩한 삶의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나를 위해서 뛰지 말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 구체적으로 예전에 너희 애굽에 살았을 때 그 사람들의 풍속 이제는 따르지 말고,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에 살고 있는 민족들의 풍속 유행 따르지 말고, 그리고 나중에는 저 유브라데 강 저편에 있는 사람들, 아수르나 바벨론 민족들이 너희 나라를 점령했을 때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의 풍속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삶이 세상과 완전히 다르면은 그게 거룩하면 하는 것인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우리가 원컨 원치 않건 명백히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면 우리 집안, 가까운 가족, 친척, 친구들에게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쟤는 정말 거룩하구나.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구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돼 있고 그 빛은 너무나도 기이하고 아름다운 빛이기에 사람들의 눈을 부시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선한 삶을 살려고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말 앞에 수레를 놓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면은 선한 일 행하는 것, 의로운 삶 사는 것 자동적으로 뒤따라 나옵니다. 근데 그걸 앞에다 놓고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1차적인 콜링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크리스천의 1차적인 콜링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베드로가 촉구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물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느 인간도 거룩한 자가 한 명도 없다고. 우리의 의인은 걸레와 같고 선을 행하는 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말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성결의 영이 내주하셔서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 가신다고. 성령이라는 표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도대체 뭘 구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성령 충만케 해달라,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 내 속에 있는 모든 지저분한 거, 세속적인 거 이런 거 다 제거해달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은 다른 모든 것 이전에 먼저 일어나야 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지 않은 곳에 한순간이라도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밀어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든지 아니면은 예수 믿는 것을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이 명하시면은 행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가 있으시고 그리고 역사 주관자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다 갖고 계시고 나중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어미한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능력과 지혜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일터와 모든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크게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1년 동안 많은 일을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써 실제로 올 한 해는 매주 매달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서 나중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는 모든 구역 식구들이 우리를 보며 형제님은 정말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매님은 정말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